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다가올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기존의 결의를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어 두 정상이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특히 중국 관련 사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월에 영국을 방문합니다. 미북 정상회담 장소가 판문점이 아닌 싱가포르로 굳어지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와 조선일보는 각각 복수의 외교 소식통 혹은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북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회담 일정과 장소가 이미 정해졌고 곧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미한 정상회담이 22일 열리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미북 정상회담 시기는 6월로 넘어간 것으로 보이며 장소도 판문점에서 열릴 가능성은 작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러 미 전문가들과 지난 2월에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면담했었던 대다수 탈북민들은 북한 정권의 체제 선전에 활용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판문점에서 만나지 말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언론들은 외교적으로 중립국인 싱가포르 이동과 경호, 치안이 용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통신 등 언론 접근성도 잘 갖춰져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은 다음 달 8일에서 9일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전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백악관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22일 백악관에서 열린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북한의 산림 황폐화가 심각하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배포한 자료에서 현재 북한 산림 면적 899만 헥타르 가운데 32%가 황폐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99년보다 121만 헥타르가 증가한 겁니다. 통일부는 해외 자료를 인용해 북한의 산림 황폐화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림 황폐화 때문에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사회 경제적 피해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산림 녹화 추진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산림 병해충 피해, 산불, 무엇보다 북한 정권의 정책 부재로 주민들이 연료 대용으로 나무를 대신 쓰면서 산림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때문에 지난 3일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북한과의 산림 협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미국이 이란 핵합의를 철회하면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었던 후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오늘 TV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란은 미국의 어떤 결정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를 최악의 협상이라고 비난하며 유예시 아닌 12일까지 합의 수정을 위한 재협상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를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새 수정안엔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과 사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그러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방어적인 억제용이라며 제한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지난 2015년 7월에 이란과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독일이 참여해 합의했었습니다. 이상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 쏟아져 나왔던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집중 분석해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지난달 29일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시죠.
북부 핵실험장 폐쇄를 5월 중 실행할 것이라며 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인들을 조만간 북한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 못 쓰게 된 것을 폐쇄한다고 하는데 와서 보면 알겠지만 기존 실험 시설보다 더 큰 두 개의 갱도가 더 있고 이는 아주 건재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에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에 이를 거듭 확인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 20일에 발표는 북한이 이제 관영 매체를 통해서 발표한 것이었죠.
네.
당시에 이 북부, 그러니까 풍계리,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습니다.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것과 함께 핵실험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사실 상당히 그 이례적인 발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사전에 그 미국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서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였다 이렇게 평가가 있었고요.
네.
이번에 사실 다시 밝힌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구도로 직접 언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앞서서도 한국 청와대 국민교통수석의 발표를 들으셨지만 이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인을 북한으로 초청하겠다.
네.
그래서 그 말하자면 실험장 폐쇄 장면을 보여주겠다. 또 직접 들여다보고
네네.
이런 것은 북한이 사실 미국으로부터 아직 아무런 상응 조치가 없었고 또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인데도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나름대로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사전에 말하자면 신뢰를 쌓고 또 뭔가 그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의 전임 대통령들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북한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라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 이것이 그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지난달 20일 북한이 그 평양에서 그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요. 두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발표했고요. 또 하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그 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발표는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두 가지 대목이 다릅니다.
네.
하나는 핵실험장, 풍계리 핵실험장을 5월 중에 폐쇄하겠다 이렇게 그 아주 그 시안을 못 박은 게 하나 눈에 띄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이제 투명성 부분입니다. 그때는 그냥 자체적으로 폐쇄하겠다 이런 뜻의 얘기였는데 이번에는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 또 언론인을 북한으로 불러서 이것을 직접 확인시키겠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런 것이 그 대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역시 그 미국이나 한국이 어떤 뭐 그 보상이나 이런 조치 없이 북한이 스스로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해서 진정성을 보이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얘기한 것 중에 어떤 대목이 있냐면은 기존에 있는 실험 시설보다 더 큰 두 개 갱도 효과 있고 이것이 또 건재한데 이것도 폐쇄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그 지난 20일 지난달 20일 그 핵실험장 폐쇄가 발표가 나오고 나서 미국 한국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이 이미 붕괴했거나 못 쓰게 된 것을 폐쇄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에서 아마 이 보도를 보고 그렇지 않다. 아, 우리가 그거 말고도 멀쩡한 게 두 개나 더 있는데 그것을 폐쇄하겠으니 그것도 봐라. 이렇게 진정성이 있다. 이런 것을 보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같은 것이 이제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그 큰 의미가 있는 발표보다 이제 행동이 큰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것을 그 한국 청와대를 통해서 이제 발표하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이건 역시 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남측 즉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상당히 신뢰를 갖고 이것을 좀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일부 보도는 이미 그 풍계리 핵실험장의 그 철거 작업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 일부는 벌써 그런 단계마저도 다시 그것을 활용하기에는 대단히 힘든 그런 과정이다 벌써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까지 지금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내용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내용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한국 정부로부터 설명을 들었고요.
네.
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 간의 대화 그가 있었던 직후에 그 발표한 내용은 이제 한국 전쟁은 끝날 것이다. 그리고 또 매우 일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상당히 만족감을 표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아시는 대로 사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개인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상당한 신뢰감을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열려 있고 또 매우 훌륭하다. 영어로는 honorable, 존경할 만하다.
네.
이런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네.
이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린 당일날은 마침 워싱턴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는데요.
네, 네.
이 자리에서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표명했고요. 북한이 지금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맞으면 핵폐기나 이런 부분에 성의를 보이는 전례가 없었다.
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보면 사실 남북정상회담 이전에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전망을 해왔었는데요.
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특히 더 이런 기대 그리고 자신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뭔가 깜짝 놀랄 전 세계가 좋은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예고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이 무용지물이 돼서 어차피 폐쇄해야 되는 그런 것이었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주장은 그러면 이제 사라진 걸로 보는 건가요?
뭐 그런 관측은 뭐 계속 있을 수 있겠는데요. 여태까지 이제 그 미국이나 한국 또 외부에서 그 풍계리 실험장을 가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그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나서 못 쓰게 된 것을 그냥 폐쇄하는 거 아니냐, 별게 아니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요. 전후 사정을 보면은 북한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기존 거 말고 두 개나 더 갱도가 건재하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실제로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 국정원이 상당한 자료가 있는데요. 지난해 그 11월이죠. 그 6차 핵실험 직후에 국회 보고를 했는데요. 국정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 갱도 외에 새로운 갱도가 완공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7차 핵실험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보면은 물론 기존에 무너지거나 아마 못 쓰게 된 갱도도 있는 것 같고 북한의 말처럼 새로 완공된 갱도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게 된 못 쓰게 된 갱도를 폐쇄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북한의 말이 상당히 이번에는 그 신빙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풍계리 핵실험장이 어떤 시설인지 한번 좀 돌아볼까요?
예, 사실 풍계리 핵실험은 북한에서는 북부 핵실험장이라고 하죠. 이번 네네. 발표에서도 북부 핵실험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북한이 지금까지 실시한 6차례 핵실험이 모두 이 북부 핵실험장,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갱도가 3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의 2006년에 첫 번째 핵실험은 동쪽에 일본 갱도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그 만탑산이 바로 그 풍계리 핵실험장이 위치한 장소인데요.
네.
그 산 속에 이제 말하자면 천의 지하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만탑산의 지하시설이 방사능 유출도 막을 수 있고
네.
상당히 좋은 그 핵실험장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2006년에는 그 갱도 3개 중에 가장 동쪽에 있는 일본 갱도라고 흔히 외부에서 부르는 그 갱도에서 이루어졌고요.
네네.
나머지 핵실험은 그 세 개의 기존 갱도에서 보면은 가장 북쪽에 있는 시설,
그러니까
네. 3번 갱도라고 흔히 불려졌는데요.
네.
여기에서 5차례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6차례 핵실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만탑산이 피로 증후군, 그러니까 산이 말하자면 토사가 무너져 내리고
네.
그로 인해서 여진도 계속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5차례 핵실험이 실시된 2차에서 6차까지 이 갱도에서는 더 이상 핵실험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해서 못 쓰게 된 시설을 폐쇄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주장을 폈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방금 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은 나머지 건재한 두 개의 그 말하자면 갱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쪽, 서쪽에 그 갱도들이 있고요. 이 시설들은 한국 국정원도 언제든 그러니까 북한의 발표가 있기 전이었으니까 더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언제든 추가 핵실험, 7차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언론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 언론이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폐기하는 등 미국의 요구들을 대부분 수용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데 어떤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를 한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이 그 비핵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밝혔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 한국, 미국 이런 외부에서는 과연 진짜로 폐기를 할까 이런 그 의구심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일본 언론이 북한이 그 미국과 그 사전 협의를 했고 여기서 핵을 전면적으로 폐기할 그런 의사를 밝혔다 이런 그 언론 보도가 나와서 그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 그 아사히 신문이 그 지난 그 3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아사히 신문이 이날 그 서울 발기사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4월 하순부터 일주일간 그 미국 중앙정보국 당국자와 미국의 핵 전문가 3명이 일주일 남짓 그 북한을 방문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서 북한은 그 핵무기 사찰에도 응하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폐기할 의향을 밝혔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은 뭐 아직 이것이 확인되거나 그 진위 여부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적에 지난번에 그 마이크 폼페오 그 국무장관 내정자죠. 지금은 뭐 국무장관이 됐습니다만
네.
내정자 그 자격이었을 적에 3월 말에 평양을 비밀리에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요. 당시 발표를 보면은 비핵화 의지를 확인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말만 듣고 마이크 폼페오 그 국무장관 내정자가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얘기는 안 하고 실제로 그럼 우리 전문가를 CIA든 뭐 전문가를 가서 이것을 좀 보고 폐기할 수 있는 이걸 봤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을 수 있고 또 북한이 진정으로 있다면 좋다. 그리고 아마 응하지 않았을까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 다 뭐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네, 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가진 가난한 나라보다는 핵이 없는 신흥 강국 건설을 위해서 핵을 실제로 포기하기로 결단한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전문가들의 평가가 어떤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부분 북한 관측자들이 상당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은 이번에 이른바 병진 노선,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을 병행한다는
네.
병진 노선을 포기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중대한 정책 전환입니다.
네.
그리고 경제발전에 매진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가 청와대 수석의 발언을 들어보기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서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
네.
이렇게 말했다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아닙니까?
네, 네.
자, 그러면 빨았습니다. 핵 가진 빈국이냐.
네.
아니면 핵을 포기하고 신흥 강국으로 나아가느냐. 이러기 위해서 사실 핵을 포기하면은 북한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론이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이 시간이 갈수록
네.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핵폭이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관측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신흥 강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튼튼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로 통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배를 골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일부 언론들에 따르면 베트남식 개혁 개방을 통해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네.
그러면서도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에 상당히 관심이 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부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식 개혁 개방을 실제로 언급했다는 보도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 내에서는 바로 이런 관측들을 뒷받침하듯이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미북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잠깐 다른 얘기 한번 해보죠. 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준 시간을 한국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시간을 바꾼 것이 별로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원위치를 한 셈인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주로 이제 뭐 비핵화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 남북관계 개선 또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아, 이것이 그 청와대 윤영찬 대변인이 그날 핵실험장 폐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같이 얘기한 건데요.
네.
이거 상당히 그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날 그 판문점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12시간 가깝게 그 정상회담 여러 차례에 가서 면담, 회담 이런 걸 했는데요. 이날 그 회담장에 보면은 그 시계가 두 개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는 그 서울 시간, 하나는 평양 시간 이렇게 했는데요.
네.
2015년인가요? 당시 평양이 시간을 바꿨습니다. 주체적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30분간 그래서 그 차이가 났는데요. 이날 그 평화의 집에 보면은 역시 그 서울 시간 평양 시간이니까 30분간 차이가 나는 그 시계가 나란히 걸려 있었는데요. 이것을 그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다. 이게 한민족 한 통일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다를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원래 같은 시간을 썼다가 북한이 바꿨으니 이번에 다시 통일을 지향한다는 쪽에서 북한이 다시 가겠다. 그래서 서울 시간에 이제 맞춰지게 되고요.
네네.
이어서 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열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지시에 따라서 그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양 시간을 한국의 표준 시간 맞출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5월 5일부터 아마 그 서울과 평양이 아마 같은 시간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그 다음 날 28일입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한 시간이 넘게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정상회담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그리고 비핵화 의지가 어떤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핵심적인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고요. 장시간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75분간이면 사실 네. 꽤 긴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일찌감치부터 남북한 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정보를 좀 공유하자라는 입장을 네. 밝힌 적이 있고요.
네.
한국 내에서는 이것 때문에 미국과 그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숨소리까지 공유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네.
아주 말하자면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그 말하자면 찰떡 같은 공조를 과시하면서 북한 문제에 공동으로 접근해서 풀어나가자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건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배석했던 국방장관은 또 국방장관 간 그 전화 통화를 했고요. 그러니까 외교장관은 또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를 해서 이렇게 막 다각적으로 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정보,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또는 관련 발언을 중심으로 그 내용들을 공유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아울러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대응 방안이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특히나 그 정상회담의 장소에 대해서도 일부 의견이 오고 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후에 자신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자신감이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좀 배경에 왜 그럴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미북 정상회담이 그 가까우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자신감 또 미북 정상회담 꼭 성공시키겠다 이런 자신감이 많은데요. 단적인 예로 보면은 그 지난 그 남북 정상이 회담이 열린 그 지난달 2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요. 매우 좋은 일이 생기고 매우 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그 전화 통화를 마친 다음에는 일이 매우 잘 되고 있다 이런 굉장한 자신감,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언론에 보도된 것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이제 짐작을 해보면 지난번에 그 폼페오 국무장관의 그 평양 방문 이후 미북 간에는 사실은 별도 그 연락 채널이 있는 것으로 그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통해서 일반 언론인은 공개 안 된 상당히 좋은 얘기들 이런 것이 있지 않았나 이런 게 추측이 되고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앞서 얘기했습니다만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같은 것도 물론 북한이 그 발표는 했습니다만은 발표 전에 그 같은 비밀 연락 채널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귀뜸을 했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지난 27일 날 그 남북 정상회담 열렸습니다만 거기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최초로 어쨌든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공식화했거든요.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에 상당히 좋은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억류자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이 계속 그거는 요청을 했던 겁니다. 세 명의 미국인이 억류돼 있는데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북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 연락 채널이나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풀어주겠다 아마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좋은 긍정적으로 볼 그럴 그 호재들이 많아서 이런 그 발언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 미북 관계, 뭐 미북 관계뿐만이 아니라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 상호 신뢰가 항상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배경은 방금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폼페오 국무장관
예.
통해서
네.
북한 측과 접촉을 하는 물밑 접촉을 하는 그 성과를 말하자면 보고서는 판단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직접 밝힌 그런 발언 내용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국은 아직 양보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네.
북한은 지금 이미 여러 가지를 양보했다는 말이죠.
네네.
핵실험을 중단하기로 했고
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도 중단했고 그다음에 풍계리의 핵실험장도 자발적으로 폐쇄하겠다고 그것도 아주 투명성 있게 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북한의 조치들은 만약에 과거처럼 협상을 통해서 하려고 했다라면은 1년이 넘게 걸려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힘든 협상이었고
그렇죠.
또 여기에 따른 보상도 적지 않아야 하는 예.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전임 정부들에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많은 잘못이 있었고 그것이 또 일을 그르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정상회담을 약속한 것 하나만으로 아무런 상응 조치 없이 북한의 많은 중대한 양보를 얻어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의 이런 사전 조치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신뢰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열려있고 또 매우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속이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네.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런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신뢰를 표시하는 것은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뭐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국 정부는 지금 남북 간에 그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미국에 즉각 뭐 자세하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이제 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문 대통령이 참 중재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글쎄요, 중재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중재는 그야말로 이제 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거중 조정을 한다 이런 뜻인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뭐 한국과 미국은 동맹사이니까요 중재한다고 쓰기는 좀 뭐 거북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미국과 북한 그 중간에 서서 미국과 북한 관계의 관계 정상화 또 이걸 통해서 비핵화 한반도 정착을 위해서 문 대통령이 그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 그것은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바라는 것이 이제 그 비핵화를 이루고 또 하나는 그 한반도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 이런 것인데 이것이 다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독특한 입장인데요. 또 하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그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 세계 정상 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오래 만나고 가장 잘 이해하는 그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그 조언 이런 것도 하고 또 미국과 북한 간에는 현재 그 비핵화를 둘러싸고 상당히 많은 아직 시각차가 있는데 중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조언 또 어떤 방안 이런 걸 내고 둘 사이가 어떻게든지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서 비핵화를 이루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겠다 이런 역할하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4일 또다시 워싱턴을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달 9일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취임 이후에 벌써 세 번째인데 어떤 긴급한 현안이 있는 걸까요?
긴급한 현안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직접 만나서
네.
미국과 한국의 고위 당국자가 그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 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전화 통화가 전부였고요.
네.
그래서 정의용 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한 게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한 게 지난달 9일이었습니다.
네.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 이미 세 차례 워싱턴을 방문해서 볼튼 보좌관과 만났습니다.
네.
그만큼 미국과 한국이 이 북핵 문제를 놓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놓고 긴밀히 조율하고 공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의용 실장은 4일 일찌감치 워싱턴에서
네.
존 볼튼 보좌관과 회담했는데요. 거의 2시간 가까이 만났다고 합니다.
네.
이 만남에서 우선적으로 5월 중에 이달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는데요. 한국 측의 발표에 따르면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전쟁의 공포 없이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였다.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두 보좌관이 말하자면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을 의견 조율을 하고 특히나 미북 간 정상회담의 장소에 대해서도 최종 조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지난 2일 취임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또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참 오랫동안 큰 과제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그 지난번에 이제 국무부 청사에서 그 취임식에서 한 얘기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그 핵 대량 살상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이를 그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 줄여서 이제 영문 약자로 CVID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뭐 네. 약간 바꾸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폐기하고 또 지체 없이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 많은 전문가들은 뭐 그 같은 취지, 의도, 북한의 핵무기, 대량살상 무기를 완전히 빨리 없애겠다라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핵폐기를 하는 것이 그 생각보다 그 어렵습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이미 핵실험을 6번이나 했고 이미 그 핵무기를 만들었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폐기의 대상 이런 것도 어렵고 또 하나는 그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먼저 하려면 검증을 해야 되고요. 검증하게 되면 사찰을 해야 되고 또 사찰한 다음에는 대상을 정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영변 핵시설 같은 경우만 해도 시설이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검증 사찰하고 그러는데 어렵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정치적 시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찰 검증 이런 건 이제 기술적인 문제에 속하고요. 이걸 하려면은 그 미국에서 그 정치적 일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 완전하게 그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 이런 의도는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빨리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 순식간에 그 폐기 이런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이 지금까지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 대신에 영구적인 비핵화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도 뭐 이런저런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일부 전문가들이 이게 그동안은 완전한 complete라고 했는데
예.
이번에는 permanent, 영구적인 비핵화라고 얘기한 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런 관측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국무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서 미국의 북한의 비핵화 관련한 목표는 CVID,
네.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오 장관이 영구적인이라고 한 표현이
네.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건 아닌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북한은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서요 단계적 비핵화와 보상 제재 해제를 바란다고 했는데요. 이 미국의 CBIT와는 그러면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당한 좀 거리가 있습니다. 북한은 그 지난 4월 27일 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그 완전한 비핵화 이런 걸 통한 그 비핵화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방안,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27일이죠.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그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는데요. 중국 언론을 통해서 그 비핵화 방안을 밝힌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또 노력에 선의로 응답하고 또 평화와 안전의 분위기를 조성하면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는 역시 단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꺼번에 비핵화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북한이 평소 얘기한 대로 말 대 말 비핵화 의지를 서로들 확인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적대관계 없다 이것을 확인하고 또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이런 것을 단계별로 해서 하자 이런 것인데요. 이것은 아까 그 폼페오 국무장관 그 취임사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그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 CVID 또 신속한 그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요. 역시 앞으로 그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비핵화 방안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묶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조율하느냐가 상당한 그 문제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그 억류 미국인 3명이 이제 곧 석방될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지난주에 계속 나왔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고 이 한국계입니다만은 이들의 석방, 3명의 석방이 지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 사실 억류 미국인 3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석방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기정사실로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심사는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석방돼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냐 이것만이 사실 주로 관심사였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지난 주말에만도 미국과 북한이 이 억류자 문제를 계속해서 논의하는 와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네.
또 잘 아시는 대로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네.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 줄리아니 전 시장은 이미 북한에 있는 억류 미국인들이 지난 3일날 석방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잘못된 발언으로 드러났지만 언제든 사실 이제 석방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인 억류자 석방을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해서 사전에 말하자면 선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네.
그렇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사전 신뢰 구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런 맥락에서 석방이 이뤄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상당히 미국 측에서는 환영을 할 것이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이 석방이 되기 이전에도 백악관도 그렇고 국무부도 그렇고 이것은 선의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의 석방은 미북 정상회담에 좋은 그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뉴스포커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미국 태권도의 아버지라고 불린 준 리 이준구 사범이 지난달 30일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향년 86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들을 포함한 미국 주요 언론이 이 소식을 비중있게 다뤘는데요. 이준구 사범의 삶 그리고 미국과 세계 태권도 발전에 끼친 영향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고 이준구 사범은 미국 내 태권도 보급의 선구자로 꼽힙니다. 지금은 한인이 많이 사는 곳이나 대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작은 시골 마을까지 미국 어느 곳을 가봐도 태권도장을 어렵잖게 찾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 전역에서 태권도의 인기가 높아지는 시작을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에 이사범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얻게 된 미국 태권도의 아버지라는 별명답게 유명 정치인들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이사범을 스승으로 모셨는데요. 지난 2007년 UN에서 이사범이 강연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I have been teaching members of US Congress for 42 years and I'm still teaching.
미 연방 하원 의원들을 42년 동안 지도했고 여전히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었는데요. 의회 태권도 클럽을 구성한 상하원 의원 350여 명이 이사범에게서 배웠습니다. 1975년에는 의원들끼리 민주공화정당대항 태권도 대결을 진행했는데요. 이 사범의 활동을 눈여겨본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은 이 사범을 체육특별고문으로 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스포츠 각 종목에서 유명한 선수들도 각자 필요한 손재관과 발재관을 이 사범으로부터 전수받았습니다. 미국 권투의 전설적 인물인 무하마드 알리, 그리고 쿵푸를 통해 동양무도를 서양에 알린 유명 영화 배우 브루스 리가 대표적인데요.
제가 그 사람한테 수기를 좀 많이 배웠고, 그 사람은 나한테 조끼를 배웠고.
브루스 리에게 발동작을 가르쳐주고 대신 손동작을 배웠다는 이사범 생전 육성 증언인데요. 특히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하는 경기 철학으로 유명했던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에게는 침을 놓거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주먹 공격, 이른바 아큐펀치를 가르쳤습니다. 벌처럼 쏘는 알리의 주먹은 이사범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사범은 알리에게 힘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항상 주지시켰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알리는 인기가 한창이던 지난 1976년 스승인 이사범의 부탁을 받고 3박 4일 동안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ree-time heavyweight champion of the world, Muhammad Ali!
고 이준구 사범은 이처럼 스포츠와 문화계에서 두루 주목받는 저명 인사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이민자의 대표 사례로 꼽혔습니다. 2000년 미국 정부가 선정한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이민자 203명 가운데 뽑혀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는데요. 지난 2003년 워싱턴 DC 시장이 이사범을 위해서 준 리의 날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사범의 성공적인 미국 이민 생활,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해지죠?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인 지난 1957년 한국인 청년 이준구는 텍사스대학교 토목공학과로 유학을 왔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근처에 체육관을 열어서 이웃을 가르쳤는데요. 준 리 사범으로 본격적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한 것은 워싱턴으로 이주한 뒤부터입니다. 1962년 이 지역에 준 리 태권도장을 차리면서 사람이 몰렸는데요. 1980년대 중반에는 워싱턴 일대에만 도장을 11개나 운영했습니다. 여기서 동시에 태권도를 배우는 사람이 어른아이 통틀어서 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사범의 성공 사례 이후 태권도 사범으로 한국에서 이민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미국 전역의 도장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스포츠이자 국기인 태권도가 호신술과 신체 단련 수단으로 미국인들 사이에 확산된 건데요. 한민족 고유 무술인 태권도지만 한국식과 북한식은 조금씩 다르게 발전했습니다. 사소한 용어부터 다른데요. 두 선수 간의 격투를 한국식 태권도에서는 겨루기라고 부르는 반면 북한식으로는 맞서기라고 합니다. 경기 방식과 규칙도 다릅니다. 한국식 겨루기를 할 때는 머리와 몸통을 보호하는 각종 장구를 차고 진행하지만 북한식 맞서기는 보호장비 없이 글러브, 장갑만 끼고 경기합니다. 특히 이준구 사범은 한국식 태권도에서 도입한 보호장구들을 훨씬 이전부터 고안해서 제자들에게 사용하게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또 한국식 태권도는 겨루기를 할 때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전광판을 두는데요. 북한 태권도는 앞선 선수가 시간 끄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광판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심판들만 봅니다. 태권도를 관장하는 세계 기구도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국식 태권도는 세계 태권도 연맹 WTF, 북한식은 국제 태권도 연맹 ITF가 각각 맡고 있는데요. 한국식 태권도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아시아 각국에 두루 퍼진 반면 북한식 태권도는 폴란드를 비롯한 옛 공산권 나라들에서 주로 수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판문점에서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한반도 정세가 변화하면서 태권도 양대 기구의 교류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서울과 속초 등지에서 공연하고 곧이어 한국 시범단이 평양에서 공연했습니다. 양측은 함께 해외 홍보 활동에도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달 25일부터 6월 5일까지 프놈펜에서 진행되는 캄보디아 전국체전에서 한국과 북한 태권도 대표단이 함께 나서 시범 보일 예정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오늘은 태권도와 권투를 비롯한 격투 스포츠에서 사용하는 KO란 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O는 때려 눕히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knockout에서 유래됐는데요. 상대방을 공격해 바닥에 쓰러뜨린 뒤 심판이 특정 숫자를 셀 때까지 그 선수가 못 일어나면 KO승을 선언합니다. 태권도에서는 보통 8을 세고요. 권투에서는 열을 셉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최근 세상을 떠난 미국 태권도의 아버지 고 이준구 사범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KO가 무슨 뜻인지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이준구 사범이 이민한 1950년대 미국에서는 로큰롤 음악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크게 유행한 엘비스 프레슬리의 Heartbreak Hotel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ll, since my baby left me, well, I found a new place to dwell. Well, it's down at the end of Lonely Street, that heartbreak hotel where I'll be just so lonely, baby. Well, I'm so lonely, I'll be just so lonely, I could die. Although it's always crowded, you still can find some room for broken hearted lovers to cry there in the gloom. Be so, I'll be just so lonely, baby. I'll be just so lonely. I'll be so lonely, they could die. Now the bellhop's tears keep flowing, and the desk clerk's dressed in black. Well, they've been so long on the street, they'll never. Never look back and think you're so, think you're so lonely, baby. Well, they're so lonely. Well, they're so lonely and they could die. Well, if your baby leaves you, you got a tale to tell. Well, just take a walk down Lonely Street to Heartbreak Hotel, where you will be. Well, you think you're so lonely, baby. Well, you'll be lonely. You'll be so lonely, you could die.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장소가 싱가포르로 굳어지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와 조선일보는 각각 복수의 외교 소식통 혹은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북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회담 일정과 장소가 정해졌고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미한 정상회담이 22일에 열리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미북 정상회담 시기는 6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며 장소도 판문점에서 열릴 가능성은 작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러 미 전문가들과 지난 2월에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면담했던 대다수의 탈북민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체제 선전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판문점에서 만나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었습니다. 언론들은 외교적으로 중립국인 싱가포르이 이동과 경호, 치안이 쉽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언론의 접근성도 뛰어난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은 다음 달 8일에서 9일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는 선진 주요 7개국 모임인 G7 정상회의 전후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백악관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22일 백악관에서 열린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등 여러 현안들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다가올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기존의 결의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어 두 정상이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특히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사안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월에 영국 런던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어제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과 양제츠 위원이 통화에서 북한의 영내 안정에 대한 위협을 제기할 필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지역 상호 간의 우려 사안에 관해 논의하고 근설적이며 결과지향적인 두 나라 관계의 중요성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올해 하반기에 있을 연례 미중 고위급 대화를 위한 준비 사안도 논의했다고 노어트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산림 황폐화가 심각하다고 한국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배포한 자료에서 2008년 현재 북한 산림 면적 900만 헥타르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280만 헥타르 이상이 황폐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999년보다 120만 헥타르가 증가한 겁니다. 통일부는 해외 자료와 인공위성 사진 등을 인용해 북한의 산림 황폐화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림 황폐화 때문에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사회,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산림 녹화 추진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산림 병해충 피해와 산불, 북한 정권의 정책 부재로 주민들의 연료 대용으로 나무를 쓰면서 산림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때문에 지난 3일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북한과 산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레바논에서 오늘 거의 10년 만에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총선 투표는 이웃나라인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안보 우려 또 선거법 개혁에 대한 진통으로 지난 2009년에 실시된 뒤 여러 차례 연기된 끝에 9년 만에 오늘 실시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사드 하리리 총리가 이끄는 친서방계 집권당과 이란이 지지하는 헤즈볼라계 야당의 경쟁 구도로 치러집니다. 이슬람 시아파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는 미국 등 여러 나라가 테러 집단으로 지정한 단체입니다. 이번 선거는 특히 이슬람계와 기독교계로 양분된 128석의 의석을 놓고 여성 86명도 출사표를 던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공식 투표 결과는 7일이나 8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미국이 이란 핵합의를 철회하면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었던 후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를 최악의 협상이라고 비난하며 유예 시한인 10일까지 합의 수정을 위한 재협상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를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이상 비의 세계 뉴스 김영곤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